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성경을 일상으로,
신앙을 일상으로,
순정을 일상으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일상을 영화롭게. 북조선 형제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일상을 영화롭게 한희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윤술입니다.
네, 인생을 살면서 잘못을 한 번도 하지 않고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죠. 모든 사람이 알게 모르게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요. 그 결과 우리는 당연하게도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마음이 무거워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런 죄책감을 어떻게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배웠지만 그래도 크고 작은 죄를 지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신자들이 죄를 범할 때는 성령님께서 근심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니까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지만 나 혼자만 알 수 있는 은밀한 죄를 저지르고 있다면 어떨까요? 나의 죄를 아무도 모른다면 죄책감으로 인한 괴로움을 못 느끼게 될까요?
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죄를 지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만약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섬에 혼자 고립되었다면 어떤 죄를 짓더라도 본인 이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코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세상이죠. 가족이나 친구, 지인들을 지속적으로 만날 기회가 있기에 내가 어떤 형태로든 죄를 저지르고 있다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더라도 사람의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내가 죄에 물드는 것 자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죄의 영향을 옮길 수 있다는 것이겠네요.
네, 죄 자체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결과에 대해서 죄책감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대한 성경 말씀을 살펴볼까요? 민수기 32장 23절, 누가복음 8장 17절, 로마서 6장 21절,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죄의 삭스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를 저지르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아무도 모를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나의 의도나 행동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간섭하지 못한다는 생각은 쉽게 죄를 저지르게 만들죠. 하지만 성경 말씀에는 죄가 우리를 찾아낼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에게는 숨겨질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숨김없이 드러나고 알려진다는 거네요.
다른 사람에게 잘못이 드러날 때만 죄책감을 느끼는 것 같진 않아요. 아무도 모른다고 해도 내가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두렵고 수치스러운 감정이 들더라고요.
유명한 격언이 하나 생각나네요. 모든 사람을 잠깐 속일 수 있다. 몇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죄를 저질렀다면 그 죄는 어떤 형태로든 남아서 우리의 마음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성경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은 처벌의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의 평안과 자유를 빼앗아 간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네, 악한 세상은 죄를 죄가 아니라고 합리화하면서 죄책감을 버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무뎌지게 만들어서 더 빨리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파괴하게 만들죠.
네, 그렇네요. 뜨거운 물을 차가운 물이라고 생각하며 마시라고 해서 뜨거운 물을 찬물인 것처럼 벌컥벌컥 마신다면 입천장이 전부 데이잖아요. 결과적으로 큰 고통과 상처만 남을 뿐이고요. 이런 걸 보면 죄에 대한 기준을 바꾸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네, 그럼 죄책감을 해결하는 올바른 방법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 알아볼까요?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리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경 말씀은 죄를 단순히 나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상태라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사귐이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빛과 어둠으로 비유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과 사귀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과 행동을 한다는 것은 올바른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없다는 거네요.
네, 사람들끼리도 서로 생각이 너무 다르고 안 맞으면 함께 즐겁고 행복할 수 없잖아요. 어떤 행동이나 생각을 할 때 죄책감이 생긴다는 것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 마음속의 생각과 의도까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과 죄를 자백하고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죠.
마치 부모님에게 숨기고 있던 잘못을 사실대로 전부 말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과 비슷하네요. 잘못이 뭔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결국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님은 잘못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니까요.
결국 우리를 죄책감에서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수하면 원래 형벌을 줄여줍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의 형벌을 이미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여전히 죄의 유혹에 넘어지더라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계속해서 자백하고 회개해야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죄가 없다고 생각해서 문제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자기의 죄가 너무 커서 이미 망한 인생을 절대로 돌이키지 못할 거라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이런 큰 죄책감에 빠진 사람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선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리가 탕자의 이야기라고 부르는 돌아온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고 유산만 먼저 가져가서 전부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가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죠?
아들의 행동만 본다면 버림받아 마땅한데도 오히려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린 것 같습니다. 멀리에서부터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달려갔다는 것은 항상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행동이니까요.
돌아온 아들은 자신이 아버지에게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큰 죄책감을 느끼고 있어요. 얼마나 죄책감이 컸으면 자신을 아들이라고 할 수 없으니 그저 종으로 삼아달라고 했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 비유에서 알 수 있는 교훈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생각, 행동 때문에 깨진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죄책감이 해결된다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정말 잘못된 인생을 살았던 아들을 왜 아버지는 이렇게 용서했을까요?
이 비유 안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아버지의 뜻 안에서 살기로 결심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죄에서 떠나 올바른 삶으로 돌아온 거니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께 차마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보통 내가 저지른 죄의 크기로 회복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저지른 죄의 크기가 아니라 그것을 용서하고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거죠.
네, 잘 보셨습니다. 죄책감은 우리를 짓누르는 부정적인 감정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을 눈치챌 수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죄책감을 해결하는 방법은 죄를 용서받고 죄를 멀리하는 거네요. 죄를 용서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음을 믿는 거잖아요. 하지만 죄를 멀리하는 것은 지금도 계속되는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당연하게도 죄를 저지르면 죄책감이 따라오게 됩니다. 죄 자체를 극복하게 되면 죄책감의 문제도 당연히 해결되겠죠. 죄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고 담대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극복할 방법을 성경에서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고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죄를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어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신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실제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죠.
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은 죄를 마음껏 저지르는 자유가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주셨다는 거네요.
죄에 끌려다니는 노예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이 완벽한 역전으로 느껴져요.
전에는 나의 욕심과 악한 가치관에 끌려가면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고 합니다. 잠깐은 즐겁고 쾌락을 주는 듯하지만 결국에는 죄책감만 남게 되는 악한 삶과는 달리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은 사랑과 평안, 인내와 온유, 절제와 같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님은 좋은 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네요. 혼자가 아니라 성령님께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 주신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책감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면 이런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데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니 너무나 안타까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죄와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지도 한번 알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사람들은 성령님의 능력을 병고침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가장 큰 능력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 즉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맞네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된다고 배웠어요. 성경 말씀도 결국 그것을 기록한 사람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거잖아요.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온전한 뜻이 반영된 성경 말씀이 우리를 배워준다는 거죠. 무엇이 올바른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혼란스러워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길잡이는 하나님의 말씀뿐이네요.
네, 말씀에 관한 격언이 또 생각나는데요. 성경을 가까이 하면 죄가 멀어질 것이다. 성경을 멀리하면 죄가 가까워질 것이다.
대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죄악인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고 빛 대신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 빈자리에 죄악의 어둠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우리 스스로 어둠을 몰아내려고 아무리 노력해봐도 빛을 비추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숨겨져 있던 죄악이 드러나고 그것을 우리 삶에서 몰아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죄와 죄책감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에베소서 6장 18절,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너무나 존중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자유까지도 허락하실 정도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죠.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를 죄에서 보호해달라고 기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그 누구보다 바라고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실 것 같아요.
아멘입니다. 오늘 이렇게 죄책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러면 윤슬 자매님은 오늘 이 죄책감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주실 수 있으세요?
네. 오늘 죄책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전에 제가 생각했던 죄에 대해서 또 지금 생각하는 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또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 금방 왔을 때 선교사님께서 우리는 다 죄인이다, 하나님께 회개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지? 나는 도둑질한 적도 없고 다른 사람을 해한 적도 없고 정말 정직하게 잘 살아왔는데, 내 공부 열심히 하며 살았는데 우리가 왜 죄인이지? 전 너무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참 그게 많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 내면 안에서. 그런데 그 지금 생각하는 죄는 여러 가지로 정말 사소한 것, 큰 것, 정말 많은 것들이 죄라는 걸 알고, 제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때도 있고 있다는 것을 좀 많이 인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북조선의 죄의 기준과 한국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그 죄가 좀 기준이 다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북조선에서는 아무래도 네, 문화도 다르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생각하는 죄에 대한 개념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죄의 기준과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기준들이 상당히 다른 것 같네요. 근데 그래서 사실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이제 다가오게 해야 되는데, 오늘 그런 죄책감이라는 걸 얘기를 했을 때 그래도 그 안에서 뭔가 자기가 생각해도 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죄책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북조선 분들도.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느낄 때 그것이 어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어떻게 기회라고 말하기는 좀 웃기지만 그런 죄책감을 느끼는 게 고통스러울지언정 그것이 아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아, 뭔가 올바른 게 나한테 필요하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나한테 필요하다라고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어떤 토양인 것 같습니다. 예, 진영 형제 오늘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아, 예, 저도 북한에 있을 때 이제 많은 것을 좀 잘못도 하고 그런 걸 느꼈었는데 한두로는 이제 장마당에 가서 이제 친구들이랑 몰래 물건도 훔치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때는 이제 하나님 알기 전이다 보니까 죄책감도 안 느끼고 약간 당연하듯이 이렇게 했었는데 한국에 와서 이제 하나님을 알고 또 이렇게 알아가다 보니까 이런 잘못된 거고 이제 잘못된 길로 많이 빠졌었다는 걸 알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역으로 그렇게 그러면은 그 북조선에서의 그 삶은 그냥 특별히 뭐 그렇게 경찰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없나요 거기?
아 보위부라고 있는데 이제. 그러 경찰 역할을 하는데 그렇게 막 장마당에서 막 심하게 도둑질을 하는 사람을 막 잡아가지도 않고.
그래요?
네, 그렇게 막 기본 잡는 건 이제 뭐 정치권에 대해서 그런 정치범들을 많이 잡아가고요. 네,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어떤 이제 그런 죄책감의 기준이 정말 다를 수 있겠네요. 네.
오히려 그렇게 도둑질 이렇게 해오면 나쁘다는 거는 암묵적으로 알고 있지만 부모님들이 너 이제 커서 잘 살겠다.
눈이, 생존력 있다.
눈이 돌아간다. 이렇게 생존력이 있다.
너 좀 살겠구나.
그렇게 하는 편이 많아서 그거를 부모님이 뭐 안 돼. 너 이런 거 하면 안 돼. 오히려 이렇게 해야 하지만 약간 그 가정마다 또 다르겠지만 또 일부의 가정들에서는 너 앞으로 잘 살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서 죄라는 거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정말 배고픈데 도둑질하는 게 나쁜 건가요? 정말 내가 배가 고픈데 저거를 너무 먹고 싶은데 약간 그거를 음식을 안 주는 사람과 내가 너무 배고파서 먹는 것과 그게 어떤 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생존의 기준도... 끝까지 왔을 때가 많다 보니까.
생존의 끝까지 왔을 때가 많다 보니까 그거를 사실 나쁘다고 하기에도 좀 마음이 많이 아픈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은 이렇게 죄책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래도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렇게 되면 우리 사회가 돌아가지 않을 텐데 아무리 그렇게 좀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그래도 누가 내 거 훔쳐가면 싫잖아요.
그럼요.
예, 그런 것처럼 내 안에 어떤 죄책감이 느끼게 하는 그런 모습을 남겨놓으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한번 마무리해볼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죽이셨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게 되면 과거의 습관이나 지금 말한 것처럼 환경 때문에 원하지 않는 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언제나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남조선과 북조선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죄와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참된 자유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일상을
영화롭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교회 공동체의 차기 지도자를 세워갑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한 번뿐인 인생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만 일택해 살아가는 북조선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들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진행을 맡은 이혜종 목사,
임윤슬,
김설입니다.
자매님들은 인생에서 기억에 남을 만큼 인상 깊었던 책이 있으셨는지요?
네, 저는 지금에 와서는 성경책이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예술 작품의 책을 읽더라도 사실 작가의 감정과 그리고 사람들이 좀 혹할 만한 그런 거를 많이 넣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책만큼 사실적이고 정말 이런 거를 넣을까 하는 것도 나라면 안 넣을 것 같은, 어쩌면 수치스러운 일까지도 다 넣고 정말 감동적인 부분도 많고 해서 저는 지금은 그냥 사람들이 얘기하면 저는 성경책이요 이렇게 하고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소리자매님은 어떠세요?
네,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폭풍우의 가정이라는 책을 읽게 됐는데 아는 지인분이 추천을 해주셔서 그래서 읽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 뜻대로 잘 꾸려나가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지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어서 되게 인상이 깊었던 책입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AJ 크로닌이라는 사람이 쓴 천국의 열쇠라는 이 책을 읽고 어떤 사역자가 되어야 하는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 책을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작가들은 자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세상을 향해 말하고자 하는 발을 작품을 통해 드러내잖아요.
그렇죠. 윤슬 자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담론이라고 합니다. 글을 쓰는 작가는 책을 통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본다는 이런 담론을 제시하죠. 작가의 담론에 설득된 사람이 많아지면 책이 많이 팔리는 유명한 작가가 되고, 작가의 생각과 사상은 한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글은 한 사람의 시간을 뛰어넘어 영향을 줄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 100년 정도 세상에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다면 정말 대단한 사람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100년의 몇 곱절인 1000년, 2000년이 지나도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면 그 위대함은 측량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담론으로 제시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사셨던 예수님이 선택한 십자가의 의미와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달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기꺼이 선택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가장 비참하게 처형당한 그 순간부터 일어났고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을 나누는 마지막 날인데요. 성경의 담론으로 제시한 예수님께 설득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며 시작하려고 합니다.
길고 은혜로웠던 여정이 오늘 마무리되는군요. 더욱 예수님께 집중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12시를 넘어 돌아가시기 3시간 동안은 온 땅의 어둠이 지속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도 일곱 말씀을 남기셨는데요.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자마자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천인데요. 황소가 양쪽에서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습니다. 위로부터 찢어졌다는 것은 사람의 손에 의해 찢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찢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휘장의 강도가 엄청났군요. 하나님께서 직접 휘장을 찢으셨다면 그 의미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의 죽으심이 모든 막힌 나무를 허물고 제사장이나 대제사장 같은 특정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찢어진 휘장은 십자가가 경계를 허물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군요.
아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리고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 후 십자가의 예수를 선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십자가형을 집행하기 위해 로마의 군대를 지휘하던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모든 순환 과정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고 조롱당하고 얻어맞고 침뱉음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서도 마지막까지 말씀하고 죽는 전 과정을 직접 본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처럼 죽은 사람을 여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겠죠. 결국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고백하게 되었군요.
그렇습니다. 누가는 이 고백에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회심이 일어난 것입니다. 휘장이 찢어짐으로 예수님의 몸이 깨트려짐으로 이방인도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방인인 백부장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십자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었군요. 저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둘째로 숨은 제자 공회원들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태껏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사내들인 공회원인데 요한복음 19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동안 두려워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기면서 살아왔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 더 이상 침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앞에 당당히 나타나 예수의 시체를 달라 했고 자신이 장사하겠다고 선언한 것이군요. 예수님의 제자임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네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결정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공회원 자리를 잃고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는 것도 감수하려는 대단한 결정이었겠네요.
그렇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에게서 도전을 받았는지 또 다른 숨은 제자요 공회원이던 니고데모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입니다.
일찍 예수께 밤에 나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목사님, 니고데모는 신분 노출하기를 꺼려해서 예수님께 밤중에 찾아와 예수님으로부터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러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을 들은 그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그 일 이후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지만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했던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장래 행렬 일원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셋째로 많은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더에 복종하니라.
심지어 예수님께 적대적이었던 제사장들까지도 십자가의 도에 복종하는 일이 일어났군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담론으로 제시합니다. 십자가는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종과 자유인의 경계를 허물었고 모든 인간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임을 천명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 또한 하나님께 얼마나 귀중한 존재임을 알게 해주는 것이 십자가이군요.
맞습니다. 십자가엔 진정한 관용, 용서, 사랑, 소통, 공감이 들어 있습니다. 십자가엔 고난의 극렬함과 하나님의 침묵이 있고 연약함의 호소와 최후의 승리 외침도 있습니다.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던 강도에서부터 최고의 학제 훈련을 받았던 바울에 이르기까지 십자가가 품지 못한 인생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북조련 성도님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열어놓으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왕의 자녀의 신분으로 당당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여 풍성하게 살아가십시오.
아멘.
현대인의 세계관은 16세기 갈릴레오 갈릴리 이후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만 진실이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은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인 예수님의 부활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사건, 신화적이고 허망하여 이상한 이야기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학의 독단이고 편견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맞습니다. 부활은 이 세상의 과학적 관점으론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부활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사건으로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신비스러운 사건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시고 장사된 3일 동안 많은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에게 신성 모독죄에 반란죄까지 씌워 기득권을 지켜내 안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헤롯도 예수에 관한 사건을 종결지어 만족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빌라도 총독도 사내들인 공의회와의 정치적 줄다리기에 밀려 체면을 구기긴 했지만 십자가 처형에 대한 책임은 자신에게 없다고 마음을 추스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을 포함해 예수님을 쫓아탄 많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 충격과 상실,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예수님의 탄생 때부터 영아 학살에 광야에서의 세 가지 시험, 그리고 공생애 중 숱한 유혹과 공격에 번번이 실패하다가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일에 성공해 사탄의 나라가 다시 우뚝 솟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세계가 이렇게 어둠 가운데 있을 그때 하나님은 죽은 가운데 예수님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네요.
맞습니다. 사랑하는 북조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죽음에서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 상황도 역전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임을 굳게 믿겠습니다.
우리는 한여름의 태양빛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습니다. 그랬다가는 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태양을 똑바로 응시하지 못하고 잠깐만 보거나 가려서 보게 되지요. 마가는 너무나도 찬란한 부활의 영광의 빛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부활의 영광이 반사된 여인들의 두려워하는 얼굴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님은 모두가 지켜볼 수 있었으나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장면을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네요.
맞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설명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영원한 승리인 부활의 영광의 빛을 아무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살아생전 거듭거듭 부활을 예고하셨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심지어 제자들도 믿지 않았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장사된 무덤에 온 사람들은 부활 신앙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들은 그저 단순한 애정, 충성심, 사랑 때문에 무덤에 찾아온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이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이들은 지혜와 능력,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인데 주님을 향한 단순한 애정, 충성심,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3절 4절입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그 돌은 심히 크더라.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오긴 했으나 약 1.5톤쯤 되는 돌을 어떻게 굴릴지가 걱정이었는데 그런데 돌은 이미 벌써 굴려져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무덤에 들어간 흰옷 입은 청년이 앉아있는 것을 보았고 크게 놀랐습니다. 청년 천사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듣지요. 마가복음 16장 6절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예수님이 누워있던 곳에는 시신을 쌌던 세마포만 남아있었습니다. 천사는 부활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여인들에게 당부를 하지요. 마가복음 16장 7절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비롯해 두려워 달아난 제자들도 다시 불러 모으시는 것을 보니 주님은 제자들을 용서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군요.
네. 용서해 주시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 천사를 만난 것, 천사와의 대화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듣게 된 것 등 놀랄 일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 충격과 두려움은 상상을 초월했을 것입니다. 여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6장 8절입니다.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정신을 차리고 난 후에야 여인들은 많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여인들 중 막달라 마리아에게 집중을 하는데요. 마리아도 무서워 달아나고 싶었으나 무덤 밖에서 울며 무덤에 머물렀습니다. 자신의 무서움보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 때문에 무덤을 떠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막달라 마리아가 천사의 증언을 들었을 뿐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본 최초의 사람이 되는 거군요.
참으로 영광스러운 여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과거는 참 불운했습니다. 일곱 귀신이 들려 악몽에 시달렸고 사탄의 온갖 괴롭힘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흑암에 무질서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셨네요. 예수님이 삶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마리아는 평생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던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전도 여행에 동행하고 주님과 제자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마리아에게는 고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낫게 하신 예수님께 무언가 드리고 할 수 있는 일이 있기에 기쁨이고 즐거움이었겠죠.
그래서 마리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현장에 있었고 부활의 첫 아침에도 주님 앞에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녀를 만나주시며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첫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죠?
맞습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며 바로 이 말씀이죠. 회복된 엠마오로 가던 제자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그러나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인간 편에서 합리적인 상식과 과학으로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군요. 하나님 편에서 합리적인 진리를 따를 때 비로소 부활을 믿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진리를 따르고 믿음을 구하십시오. 부활이 믿어지면 부활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사랑하십시오.
아멘.
아멘.
도무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열한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 책망한 후에야 제자들은 믿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제자들은 왜 부활을 믿지 못한 것일까요? 살면서 본 적이 없기도 했지만 믿음 없음과 마음의 완악함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꾸짖음과 자상함으로 제자들과 함께하며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믿음 없음과 마음의 완악함이었군요. 우리의 믿음과 마음의 상태를 잘 점검해봐야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믿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바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가정과 이웃과 지역사회를 넘어 나라와 열방에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여러 방법으로 동역하고 동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전해야 할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믿을 만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 능력과 기적이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고 전하는 자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어올리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표적이 따르게 됩니다.
복음을 믿고 전하는데 다양한 종류의 사람과 위험을 만나게 될 텐데 사명을 감당할 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사명 완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한 개인의 능력을 드러내려 하거나 하나님을 시험하려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임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더 이상 표적은 일어나지 않는 시대라고 여겨서도 안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권능의 역사, 성행의 역사는 일어남을 믿습니다. 단지 우리의 믿음 없음과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표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뿐이죠.
맞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째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꿈속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지상사역을 마치신 예수님은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영광과 권능의 왕으로 천상사역을 이제 시작하십니다. 천상사역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영원토록 함께할 성령을 보내주시고 표적을 행할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 교회를 보전하시고 재림을 준비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직장 생활에는 은퇴가 있지만 주님은 은퇴도 없으시네요. 끊임없이 일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완전히 변화된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하여 제자들은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죽어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많은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죽음이 헛된 죽음이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북촌의 성도님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성서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둘로 찢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예수의 죽으심으로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형을 집행하던 로마의 백부장도 예수를 못 박은 산헤드린 공의의 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도 그리고 많은 제사장들도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선택했습니다.
십자가가 품지 못한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활짝 열어놓아주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북조선 인민 여러분들 모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날이 속히 오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온 세상이 어둠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부활 자체를 목격한 사람은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배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해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여인들은 천사가 전해준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듣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여인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전한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의 완악함을 꾸짖은 후에야 부활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믿는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주셨고 복음을 믿고 전하는 자들에게 따를 놀라운 표적들과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 올라 영광과 권능의 왕으로 등극하셨습니다.
우리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영광의 주님 앞에 섰을 때 많은 열매를 올려드리며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4세대 지도자들을 세워가는 현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성서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일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져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며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이 축복을 감격과 감사로 항상 누리라고 가르치십시오. 예수님은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향유를 바르기 위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과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으나 제자들은 이들이 전한 소식을 믿지 못했음을 알려주며 예수님의 꾸짖음대로 믿음 없음과 마음의 완악함이 신앙의 성장을 저해함을 가르치십시오. 예수님이 부활을 믿은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주시고 부활 후 40일째 되는 날 제자들의 눈앞에서 하늘에 올라 영광의 왕으로 등극하셨음을 알려주며 우리도 죽음 이후에 충성된 영미를 가득 안고 주님을 뵐 날을 고대하며 살아가라고 권면하십시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